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재활용되어서 사용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물건들이 재활용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나무젓가락, 종이, 플라스틱, 비닐, 타이어 등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군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덴보라는 이 덴마크 예술가가 지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작품을 지은 모든 나무 조각들이 다 재활용되어서 사용된 것입니다. 공사장 같은 데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쓰여졌다가 나무가 부러지거나 또 스크래치가 되고 못자국이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 그래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들을 주워다가 그것들을 깨끗하게 닦고 다듬어서 이렇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저러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버려지고 태워질 수밖에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거를 다시 재활용하여서 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활용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의 과정이 버려져야 할 것, 쓸모없게 된 것들을 다시 가져다가 새롭게 만들고 쓸모있게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시작 보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심히 좋았더라 하게 창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죄의 저주 아래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사용 가치가 없고 구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은 굳이 그들을 구제하지 않고 그냥 멸망하고 그냥 없애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종종 여러 물건을 다루면서 그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차라리 이거를 고치는 것보다 그냥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아니면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이게 더 쉽겠다,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제는 사용가치가 없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어차피 멸망될 존재니까 멸망시키버리고 사망으로 지옥에 가면 끝이고 하나님 뜻대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를 품으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그래서 쓸모없고 버려지게 될 그 존재를 다시 구제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재탄생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일 바로 우리가 이 재활용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온 성경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근데 66권의 가장 첫 번째 있는 창세기 그 책 그리고 50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첫 번째 있는 그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시작점에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3장 15절부터 나머지 65권의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쓸모없게 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작정하심, 그 뜻하심, 그리고 그 계획하심, 그리고 계획대로 그 하나하나 진행하는 그 일하심, 그 약속하심,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모든 성경 구절에서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고 흠없고 거룩한 그 완성된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 66권에서 그 은혜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원리가 바로 복음이고 성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흠없고 거룩한 완전한 그 피조물로 되어지기 위하여서 성화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동일하게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옛모습을 우리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 새 생명이 솟아나고 그게 풍성하게 됨으로써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어떠한 원리를 통하여서 말하느냐 바로 죽음과 생명 바로 이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과 생명의 이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 좋아하지 않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은 바리새인에 의해서 곧 죽게 될 거다라는 이러한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길에 스스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영광을 나타낼 그 때가 왔도다.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과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장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고 또 집중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자신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속에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이 오늘 바로 제자 빌립과의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바로 이 내용을 비유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의 백성들이 생명이 얻는 바로 이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게 죽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이러한 원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호박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었는데 그 호박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이냐면은 바로 호박꽃이 핀 다음에 그 꽃이 시들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바로 꽃이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 죽어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 또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들이 갖고 있는 그 해산의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연을 통하여서도 결국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는 이 원리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바로 레위기에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를 통한 새로운 생명이 얻는 그 과정을 또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드릴 때 바로 내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바로 흠없는 양을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죽임과 대속의 피로써 바로 죽은 자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얻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제사 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해야 할 일, 바로 죽음과 생명으로 얻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이러한 원리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내용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너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바라신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바로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에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앞에 있는 자기의 생명을 해서 이 생명은 바로 히브리 말로 수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케라는 히브리어는 그 뜻이 뭐냐면은 지구상에서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나 자신을 말하고 또 다른 뜻은 영혼을 말합니다. 이 소. 근데 이 소울이라는 영혼의 뜻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 어떤 feeling, 느낌, 또 emotions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스타일, 그리고 내 자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 갖고 있는 느낌, 정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인 자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적인 이 자아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육적인 자아를 내가 사랑하고 원하고 갖고 싶어 하는 이 욕망들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그 육적인 자아를 미워하게 되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은 히브리어로 조에를 말합니다. 이 조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인 자, 육적인 생명이 미워하고 이거를 죽음으로 죽어야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영생을 우리 안에서 소산하면서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보존하게 될 수 있다. 바로 이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이 원리를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흠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가 죽어져야지만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새로운 그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보존되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6절에 나를 섬기기 원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딱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입니다. 바로 나의 육적인 자아를 죽여야지만 바로 나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내 자기를 부인하여야만 바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self-denial,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갈망하는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그 길을 내가 순순히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서 내가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성화로 가는 길, 온전한 생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갑자기 이유 없이 무턱대고 번제로 드려라, 한마디로 죽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가 다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원망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대해서 굳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나무를 준비하여서 나귀 위에 올려놓고 종 두 명과 또 이삭을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향해 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땅에 가는 데까지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3일 동안 그곳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순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살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첫째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간구하고 따져보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첫째로는 하나님 그냥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예전에 항상 짐승으로 제사 드렸는데 짐승으로 대체해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어떤 도적이 와가지고 누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어떨까? 그래서 나귀가 다리가 부러지고 또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지. 아마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또 한번 하나님께 나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득을 해보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손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고 또 민족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내 몸에서 난 자손은 유일하게 이 이삭밖에 없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사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내 아들을 제사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러한 나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로 그러한 미동 없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그냥 묵묵히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칼을 멈추고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죠. 정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냐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바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여 보고 싶었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2절 그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어떤 컨펌의 메시지를 바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있는 이 육적인 자아들, 내 마음속의 인간적인 생각,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들,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모션들, 슬퍼하고 있는 감정들, 이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그 길을 피해가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아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 육적인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야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고자 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완성,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내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다 죽이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막 이렇게 강조하고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 정말 그래야지라고 하면서 도전을 받고 마음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힘이 납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은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 자신을 알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자꾸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강조를 하고 저에게 권면을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전이 되고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마음과 절망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더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 도전의 말씀,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주도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바로 내가 내 자아를 버리게 되고 죽이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우리가 힘써가며 그 순종의 삶을 나아가도록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5편의 저자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바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으로서 애굽에서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바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주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애굽의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게 되고 그 소유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신하들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장로들을 교훈하게까지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종에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요셉이 순순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분별력이 있고 절제력이 있어서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그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는 어때야 되죠?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발에도 쇠사슬, 몸에도 온 쇠사슬이 있어서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온 몸과 발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가 편안해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상태로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상태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마음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벌써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마음속에 서러움과 억울함과 화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누명까지 쓰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와가지고 이러한 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 그 화남, 그 억울함, 그 절개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다스리기도 힘들고 통제할 수도 없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온 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 요셉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절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버티고 아무리 나의 노력으로 내 자아를 육적인 모든 생각들을 억눌러버리고 죽여버린다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어떻게 하시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요셉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를 단련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형에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야생말을 갖고 와서 정말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멋대로인 그 말을 조련사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훈련하고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길들여진 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의 주인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한 말로 온전히 만드는 그 훈련과 조련과 그 단련의 과정을 바로 하나님이 요셉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다음날 짐을 싸고 바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해서 그냥 순종하였을까요?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일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자손이 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가 믿는다고 하였으면서도 바로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하면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했던 아브라함이 22장에 가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조항도 없이 순순히 순종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조폭이었고 깡패였고 세상에서 나쁜 일은 죄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깡패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자기의 의지로서 육적인 자아를 다 버림으로써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항상 마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으면서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영혼을 단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조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속성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으시고 길들이시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받게 한 것, 그것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도하심 속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의 축복, 그 구원의 완성,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베푸는 이 여정들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뜻대로 살기 어려운데 정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러한 원통함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 고통받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바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조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시대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단련하며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정말 의지하며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광의 모습,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